예, 사도행전 첫 시간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요. 맨 처음부터 부탁드렸던 것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시는 거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하루에 한 두세 장씩 한 주간 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깊어질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또 다음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권을 맞춰가는 거죠.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듣고 일주일 동안 까먹다가 다음 주에 또 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들으면 예, 진도는 나가는데 내 안에 이제 축적되는 건 좀 없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중에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도 제 강의를 다시 듣거든요. 그럼 강의 질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주일이다 보니까 가끔은 흥분해서 막 설교하느라고 제가 꽂힌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느라고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중요한 설명은 안 하고 막 갑자기 콜링하더라고, 도전하고 막 그리고 막 마무리하고 그럴 때도 있었고, 앞부분에서 되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뒷부분을 좀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도 좀 생기실 거고 그렇게 노팅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사실 내가 이게 창세기 시작할 때보다 뒤로 많이 물러왔는데, 사실 창세기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이렇게 여러분한테 추천했던 방법은 전 지금 완전히 포기한 방법이죠.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했던 방법은 한 장을 읽고, 성경을 읽으시면 한 장을 읽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요약, 한 줄 정도만, 창세기 1장 창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사람의 창조, 3장 이런 식으로 50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50줄이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단락,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락을 하고 그렇게 한 페이지를 하고 그 옆 페이지에다가 주제에 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주제가 뭐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내용을 노팅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사실 노트 한 권 정도면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확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는 중간에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신약이 끝나가니까 또 이 생각이 나네, 어떡하지?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고 주중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쵸? 그리고 연결이 안 된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이해가 좀 되신 상태로 주중에 노팅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합쳐도 1시간 반 이상이 투자되지 않습니다. 10장을 다시 한번 읽고 노팅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해도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반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 노트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노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탁탁 체킹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가 돌아갈 때는 잘 이해가 안 갔던 회만 찾아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를 매주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포인트, 좀 이해가, 이때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오셔서 백업 하시고 하시면 두 바퀴 정도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다가 가끔 김보현 목사가 아, 이번 사도행전은 내가 다르다, 작년에 했던 거에 비해서 내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다, 한번 와보라 라고 하면 그때 한 번씩 와보고, 이제 세 번째 바퀴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이 되실 때 한두 번씩 이렇게 오시다가 또 안 오시다가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는 평생을 해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 제대로 이렇게 조금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러면은 내가 다음 가을, 늦은 가을에 창세기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해보자 그러실 필요가 없고,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사도행전부터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신약하고는 요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요 얘기를 자주 했어요. 네, 유동치 않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야기하기를 멈췄죠. 제가 이제, 네, 이제 오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조금 쉬워서 여러분들 그거 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요 한 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좀 많아요.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사도행전 서신서 하면요 계시록 가기 전까지 한 장 정리하시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사실 성경 공부를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희도 그렇게 시작했었죠. 서신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다섯 장 된 한 권의 책 짧기 때문에 요 한 권을 요렇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전체 뷰를 연습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창세기는 이게 크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팅을 시작하시면 지금부터 하시거나 로마서부터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또 스마트폰이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사고 이런 게 번거로우시면 전 네이버 메모를 주로 사용하는데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걸 활용하셔서 폰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시작해보죠. 누가복음 2권이죠. 지금 데오빌로 카카에게라고 해서 복음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세계로 전파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지도자에게 로마계 지도자에게 그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톤처럼 조금 쉽고요. 구약적 독특성을 많이 주기보다는 좀 더 보편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은 사복음서야 여러 개가 쓰여져 있으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각 권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행전은 이 기간을 보여주는 유일한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문체적 특징은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시작하죠. 1장은 예수의 승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을 뽑는 장면, 12번째 제자죠.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한 명의 제자를 뽑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장면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서 넘어가죠.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얼마 동안 머무르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40일 동안 머무르셨다는 얘기로 시작하죠. 이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40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지금 성경 본문에서 표현하기에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내용들에서 정확한 숙지가 있어요? 없어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40일 동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약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성경의 큰 모순을 발견하고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읽고 이게 뭐냐 말이 되냐 겟세마네 기도 시점에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 기도서를 엿듣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냐 아 이건 그럼 제자들이 지어낸 거네 복음서를 믿을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제가 이 성경의 논리적인 헌점을 발견하고 제가 큰 시험에 고등학교 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사실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개괄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 그때 이런 일을 써서 제자들은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되게 흐트러져 있어요. 기억이라는 건 관점이고 정리잖아요. 그쵸? 그냥 보세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엄마 얘기 다르고 아빠 얘기 다르고 애들 얘기 다릅니다. 아빠는 굉장히 행복한 여행이었고요. 엄마는 굉장히 답답한 여행이었고 애들은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여행이고 관점이 달라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있었던 3년의 의미를 쫙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얘기도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고칠 때 그 의미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시다 이렇게 행동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그 당시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언제 한 거예요? 이 40일 동안 한 거예요 이 40일 동안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적을 택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왜 하셨고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니네 그렇게 자빠져 갈 때 내가 겟세마네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말이야 막 내가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기도를 했어. 왜 쟤들은 잤거든. 몰라. 예수님께서 이제 전달하시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40일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정리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서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제대로만 했다면 사복음서의 내용이 이제 개괄적으로 머리에 딱 통전적으로 이해가 된 상황이죠. 아, 이게 이렇게 된 이 얘기였구나 그게 라고 다 정리가 된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하시는 겁니까?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러니까 산상순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어떠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한 사랑의 세계와 예,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이 통찰력 있게 다 이해가 됐지만 아직 너희가 어떻다? 모자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자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뭐의 문제가 있어요? 정보량의 통찰력 있는 관점은 형성되어 있지만 그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화돼요? 이 사람들에게 다른 관심사로 소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제자들의 한계예요. 지금까지 이해했지만 동감하지 못한 제자들의 한계. 이게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알바 아니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전체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도 이들의 한계는 정보량은 다 있어요. 복음은 다 이해했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다 이해했지만 내 관심은 지금 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편해지는 거냐, 언제 좋아지는 거냐, 언제 나아지는 거냐, 뭔 말인지 다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게 정말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겠어. 근데 그러면 나는 언제 편해지는데, 이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 내 관심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이래버리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고 뭐 이런 거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때와 기한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알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나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알바 아니고 넌 어떻게 집중해라?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사적 관심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라면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일 속에서의 그 사명 속에서의 자기 포지셔닝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필요해.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되려면 동의된 것이 동감되어져야지 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지 알았다고 해서 뛰쳐나가서 뭐 아직 다 동감되지도 않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막연한 의무감과 막연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동의된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향해서 뭘 해야 된다?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구하라.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사복음서가 다 이해됐다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은 언제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미 이들한테 설명됐잖아요. 보혜사의 의미, 깨닫게 하실 것, 가르치실 것,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실 것, 이런 것들이 다 얘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뭘? 너희들 가운데 동감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되면 그 성령 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갖는 상징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책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엔딩과 사도행전의 오프닝이 되게 단절돼서 아 복음이 일어났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됐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 개인들에겐 어때요? 그 시점에선 며칠 전 예수님 돌아가신 거 며칠 전이죠, 그렇죠? 한두 달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랑 40일 동안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엔딩의 태도였죠. 예수가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라는 엔딩의 태도예요. 여러분 엔딩에서는요 빠져있는 TO를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근데 빠져있는 TO를 충원한다는 의미가 뭘 담습니까? 오프닝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예수의 일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O를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에서 사람을 왜 뽑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제자,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12명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그들의 고백의 선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선 예수의 승천, 그리고 예수의 명령, 그리고 제자를 세우심, 제자를 그들이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동감, 시작을 기다리며 새로운 출발선에서 준비되는 모습으로 1장에서 우리 가운데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좀 지엽적인 부분은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승천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생기는 오해들인데, 가끔 농담처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어디로 가시는 거야?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오시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시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제 대기권 넘어서 이제 달, 뭐 태양, 뭐 애매하잖아요. 승천이라는 게 훅 이렇게 올라갔다는데, 그러니까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죠. 부활의 의미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냥 이렇게 없어지셔도 돼요. 사라지시면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선언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승천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뭐 지금 민정이가 승천한다고 생각해보자. 민정이가 여기서 후 이렇게 승천을 하고 하늘을 올라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존재로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뭐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와 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기권 밖에까지 날아갔으면 쟤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주의 미아야? 저속도로 가면은 어디로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적 의미가 달라요.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때 왜 승천하셨어요? 그 언어적 의미를 표현하려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아주 고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의미를 받아요?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으로? 난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난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존재한다는 선언을 승천에서 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언, 이 부활의 선언이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메시지가 또한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런 오프닝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이제는 성령이 임하심이 나타나죠, 그렇죠? 성령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랬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쌈박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보죠.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에서 세 가지 선언을 상징적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불, 바람, 언어, 이 현상을 얘기하기 전에 현상에 항상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현상을 먼저 봐야 돼요? 의미를 먼저 봐야 돼요? 의미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미에서는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은 너희가 불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전에 뭐와 대비돼서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와 대비돼서 있는 거죠. 그럼 물의 세례가 세례가 의미한 바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안 하고자 합니다라는 결단까지가 물의 세례죠. 회개까지, 그렇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알고 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까지가 물의 세례예요. 근데 물의 세례의 한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의 신들매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보다 못났다가 아니라 뭐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세례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내가 이제까지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알았어요. 이젠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결단했어요. 그게 안 하게 돼요? 안 되죠. 이게 물의 세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불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멈춰있던 사람, 자기 문제의식과 결단에 멈춰있던 사람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의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불은 여기서 상징하는 불은 뭐예요? 이걸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종이 태우고 신문지 태우고 나무 태우는 불이 아니라 뭐를 태우는 불이에요? 금속을 태우는 불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가 사라지게 해서 찌꺼기 같이 섞여 있었던 쇠덩이, 녹슬었던 쇠덩이를 불로 연단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도 있는 쇠만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찌꺼기가 섞여 있었던 금덩어리를 불로 연단해서 거기서 순수한 금만 추출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섞여 있었던 내가 죄가 잘못된 걸 알고 결단을 변화되지 않을 때 불로 말미암아 내 진정한 모습만 추출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화의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세례는 뭘 표현합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 개념적으로 알아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안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걸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호흡, 소통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닮아게 되는 어떤 내적인 정화의 과정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불의 세례고 또 한 번 바람의 세례는 뭡니까? 왜 바람 같은 것이 거기에 가득하다고 하고 그 바람 같은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런 바람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니고데모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바람이라고 그랬죠. 왜요? 니고데모가 왜 그 얘기를 하셨죠? 니고데모는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도달했는지 말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관점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바람이 저기서 날라온다 보이고 지금 그 보인 다음에 나한테 지금 닿는구나 느끼고 그 다음에 찰싹 아니야 닿았다 이렇게 보여? 아니지. 바람은 안 보여. 근데 나한테 닿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람의 세례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저기 있다 온다 오 나타냈네 이제 나랑 말을 하네 아 이제 내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바람이 불어서 느끼는 것처럼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내 안에 위로와 격려와 깨달음이 있고 내 안에 내 내면이 조정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바람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새 마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저기서부터 보이면서 착착착 온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뜻이 생겨나면서 이제까지 결단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정화의 과정을 겪게 됐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불과 성령의 의미입니다. 그게 불과 바람의 의미예요. 오케이? 그럼 그때 진짜 바람이 안 불었어요? 여러분 불었죠. 진짜 그때 머리에 불 같은 모양이 안 보였어요? 보였죠. 왜요? 그때는 처음이고 그때는 상징의 메시지적 선언이 필요했으니까 그런 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왜요? 근데 그 일어난 게 중요해요? 아니죠. 거기 담겨있는 선언성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죠. 이 복음이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열방과 민족, 인류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것은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그 당시의 조직사회나 사회적인 거에서 로마의 핍박, 유대공동체, 아브라함의 민족 이런 지엽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선언이 뭐예요? 각국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오프닝 장면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어떤 존재다? 성령은 너희 가운데 어떤 피지컬한 설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감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 같은 성령이고 괜찮아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그런 거잖아요. 민정이랑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얘 이런 말과 이런 의지와 이런 생각들이 보여서 그런 게 이렇게 전달되니까 내게 이 마음이 감각되어져서 내가 얘한테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래요? 아니죠. 이 사람의 호의가 나한테 느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호의를 이 사람이 느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서적인 여유와 변화와 격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 때문에 기계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가 오프닝.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들이 좀 있죠. 왜?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적 성령의 해석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합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성령 해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분명히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성령 세례는 불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원데이 하룻밤에 마음에 뜨겁게 임하는 은혜 불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뭘 강조해요? 방언하느냐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성경 해석인지 보셔야 돼요. 그렇게 피지컬하게 해석을 하시려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마음에 뭔가 뜨겁게 불덩어리가 느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 위에 불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불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거기 불이 있었어요. 오케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선언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그들한테 선언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진짜 이렇게 불덩어리가 보였어요. 그 당시엔 피지컬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선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불세례 막 뜨겁게 라고 저 그 밤에 불 받았어요. 제 마음에 뭔가 뜨거운 덩어리가 뭔가 느껴지면서라고 물어보면 그때 네 옆 사람이 볼 때 네 머리 위에 불덩어리 보였대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였대는데요. 그럼 넌 불세례 받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뭔가 이제 바람 같은 게 막 불어가지고 창문이 막 떨어지고 그래야 돼요. 피지컬하게. 왜? 여기서는 피지컬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게 내면적인 얘기하려면 것을 의미로 내면적으로 얘기하려면 의미로 가야 되고요. 현상적인 걸 얘기하려면 현상으로 가야죠. 왜 현상적인 걸 의미적으로 풉니까? 그럼 이상한 그 문장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본문을 현상적으로 해석하려는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도전하면 해석의 일관성에서는요. 진짜 바람이 불고요. 진짜 머리에 불덩이가 튀기고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영어와 불어와 힌두어로 풀 센텐스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피지컬을 얘기하려면. 오케이?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막 이상한 애들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표현해요. 뭐 아프리카에서 뭐 방언을 하시는데 들어봤더니 경상도 말로 성령 주의소 이럴 수 있더라고 막 역시 각국 말로 말하고 있는 게 맞았다라고. 여러분 지금 성경의 텍스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 받은 그 외국어 방언은요. 명쾌하게 그 사람의 언어로 예수가 누구인지, 왜 네가 죄인인지, 네가 근데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부활받았다는 이 전체 센텐스가요. 그 사람 나라의 언어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오케이?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게. 여기서 얘기하는 피지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90년대 언더에서 통용되고 있던 성령 논리. 뭔가 내가 밤에 기도를 하는데 뭐가 이게 한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 사실. 근데 이게 막 뭔가 이제 불덩어리 같은 게 이제 느껴지고, 야, 한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막 느껴지고, 막 그걸 막 울었더니 그 한을 토해낸 것 같으면서 왠지 기분이 확 좋아지고, 그러니까 땀도 좀 났고, 막.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면서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날 밤에 방언까지 터졌으면 내가 그날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지는 지금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깊이 원하는 게 주를 따라 일하는 거고, 그렇죠?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내 인격이 어제 인격과 다른 인격의 패턴이 됐을 때만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에 경험했던 그 은혜의 기도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은혜의 기도가 있고요. 저도 방언 받았고요. 저도 뭐 새벽 3시까지 뭐 이렇게 우리 대학부는 또 그랬거든. 새벽 3시는 끊어줘야 이번 수련회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번 수련회 내가 진짜 진정한 위너는 4시 반까지 가줘야 이제 좀. 애들은 다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남아서 기도하고 이러면 막 이렇게 창문이 흔들리면 또 애들이 또 그 더위에 막 바람. 근데 원래 기도하는 바람 많이 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의 접근들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받았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왜? 제가 주를 찾았고 제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인격이 나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만큼. 원래 하룻밤 기도에서 이만큼 나아져요. 사실 사람이. 이만큼 나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때 가졌던 내적인 태도의 변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뭔가 내가 주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생기고 내 마음에 어떤 묵은 체증 같은 게 좀 씻겨져 나가는 죄에서 자유함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기대를 갖고 살아가겠다는 희망도 있었고 그 인격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인격이 아니라 그때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왜 실제의 정보는 그들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의 문제예요. 포장지에 집중하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 저녁 기도에서 내용물이 중요한 사람한테는요. 하루 종일 기도해서 자기가 방바닥을 굴러다니면서 눈물로 방바닥에 도배를 하면서 아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라고 내가 마음이 변한 거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득 햇살 아래 서면서 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그 현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과 얘기를 하십시오. 그 사람들 분에 좋은 부분들도 많아요. 그 좋은 부분들에서 얘기하시는데 신비주의가 대단할 때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현상으로 막 자기가 뭔가 있는 척하고 상대방이 뭐가 없는 것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짜 똥 같은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고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이런 얘기 막 하죠. 그렇죠. 그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 니네들은 그게 잘난 척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해요? 내가 3층천 갔다 왔어 얘기해. 그렇죠. 자기가 봤던 깊은 신비 체험을 얘기해. 그렇죠. 너희들은 경험도 못했을 신비 체험도 내가 했어. 근데 그게 뭔데? 그거 다 쓰레기야라고 얘기해요. 왜요? 바울은 3층천의 환상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상 속에 자기가 깨달은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깨달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복음의 말씀을 사랑의 사람을 살아야 되고 헌신의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요 교조주의만큼 천박한 겁니다. 장로가 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거나 자기가 신비체험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인격이 다르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언더에 있는 이 신비주의의 도도한 물결들이 사실 이런 성령 사도행전 텍스트 몇 개를 된 게 기괴하게 해석해서 마치 이런 게 딱 읽어주고 하게 약파는 거지 사실 이렇게 딱 읽은 다음에 야, 이걸 목소리 걸걸하게 읽은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불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람 이러면 응? 나도 다 당해서 그래. 그 약 파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찬양 한 시간 반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멍하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뭐가 뜨거운 게 느껴질 때까지 뭔 말이라도 해요. 여러분 그게요 아주 헛된 건 아니에요. 왜? 진짜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이렇게 입을 트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도움을 줘요. 그게 헛되고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최소한 이 텍스트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겪었던 수준은 뭐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겪었던 불과 바람은 그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 사복음서는 예수에게 직접 이해를 해서 사복음서 전체 복음이 다 통찰력 있게 이미 다 복음서를 쓸 수 있을 만큼 해석이 된 사람이 이게 해석이 됐는데 여전히 개인적인 감시사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 된 것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뭐예요? 정화의 불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는 내가 사도행전 2장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이 이 불받아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가 변했어요. 첫 번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수께 들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이 앞에 네 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봐요. 베드로의 설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는요. 베드로의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첫 번째, 이제까지 듣고 막연하게 이해했던 내용들이 이들 가운데 확신이 됐어요. 아 이게 진짜 개인사와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이해는 이전에 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게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이해는 40일 동안 이해를 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해는 했는데 이해만 하고 있었던 게 확신으로 소화되면서 담대하게 선언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죠. 두 번째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기죠. 그 전까지는 그건 그건데 나는 언제 좋아지느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것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아, 이 나라가 확신이 생겨서 이 나라가 확대되어야 되고 이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며 내가 거기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다는 태도로 확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까지 숨어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변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죠.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 죽은 걸 보면서 누굴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가장 두려워하죠. 왜요? 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를 죽이고 싶어 하겠구나 라는 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숨어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간 거고 도망간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 선포를 하면 곧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려올 텐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요 그들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뭐에 대한? 진정한 복음에 대한. 진정한 복음이 뭔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이 생깁니까? 진정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것에서 사명감이 생기며 그것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정화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성령 받음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받음이 필요하죠. 우린 어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거기죠. 세례요한의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세례는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도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40일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해가 안 된 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나무의숨 교회가 있는 영적인 컨디션의 평균점이에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분도 있고 그 뒤에 있는 분도 있는데 대략 평균이 여기서 잡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뭐가 진리이고 뭐가 복음인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잖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1년 다녀 52주니까 근데 강사가 예수가 아니고 김봉현이니까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들은 예수님이랑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하루에 3, 4시간 하니까 사실 이 40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한 2, 3년 분량일 거 아니야. 그렇죠? 강사 퀄리티 따지면 5, 6년 분량이 되겠고 야 그것도 내가 엄청 교만한 거야. 그렇지? 내가 예수의 30%는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겠네. 그건 아니고 하여튼 예수의 뜻을 전달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다가가서 내가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열정만 있으면 1년 안에 끝나는 작업이고 열정이 없으면 한 3, 4년 걸리는 작업이고 대충하면 10년도 넘어도 다 안 되는 작업이죠. 그렇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대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딱 영어학원도 대충 다니면 20년을 해도 안 된다 알지? 그렇죠? 쫙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윤곽이라도 조금 잡히셨죠? 조금 잡힌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느껴요? 아,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거에 큰 관심이 없고 난 다른 데 관심사가 쏠려 있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잖아. 확신이 부족하고 사명도 없고 두려움이 많고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인격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40일 동안 직접 들었고 이제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집중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요. 밤낮 간구하며 열정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왜 그래요? 원래 성령은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밀당하는 여자애들처럼 이렇게 좀 더 해봐 내가 가줄게 좀 더 해봐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40일이 내 순도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앉아보면요. 내가 진짜 성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먼저 느껴요. 여러분 딱 앉으면요. 진짜 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완전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완전 개고생하고 막 내가 뭐 이런 비싼 옷도 이제 못 사게 되고 막 내가 여기 그만두고 선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날 코너에 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먼저 든다고. 성령이 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확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성령이요. 지나가서서 이게 사실 우리란 말이야. 4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순도를 키우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 한마디면 지금 이 순간 성령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고백 한마디를 드릴 순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고백 한마디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로 대충 사는 게 좋은 내가 진짜 그 고백의 순도로까지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신하여 진리에 헌신되어 진리를 두려움 없이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살고자 하는 삶이고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명상을 되게 강조해요. 묵상기도를 되게 강조하고요. 통성기도 되게 뭐라고 하고요. 왜 그래요? 그럼 여러분 명상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예요? 통성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통성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예요. 근데 왜 제가 통성기도를 뭐라고 해요?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뭐가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되고 명상기도가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를 지나와서 40일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나온 사람이 하는 게 간구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간구할지 알게 되고 간구를 해야죠. 뭘 간구할지 모르고 간구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불교적 영성처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네 내면만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봤더니 뭐가 뭔지 모르면서 이걸 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일로 돌아가서 회개 먼저 하고 뭐가 네가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 먼저 동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진짜 내 내면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삶이 뭐고 하는지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명상의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간구의 회개가 간구의 성령을 간구하시는 그 만남의 은혜가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좀 보셔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지는 게 좀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뭐 좀 더 얘기했죠. 내 강의 퀄리티가 왜 문제인지 저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해요. 중간중간. 그렇죠? 그래서 갑시다. 지연이가 예언을 했어요. 제 이 강의 안을 보더니 끝까지 못할 거라고. 예언이 적중하네요. 그렇죠? 한참 했는데 2장 앞부분 했어요. 괜찮아요. 합시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내가 길게 얘기했지만 앞에 이 바람이 불었네 불이 나타났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어떻게 뭐로 나타나요? 베드로 설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 쭉 읽어보시면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하는 부분들에서 세 가지를 좀 끊어서 봅시다. 첫 번째,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베드로가 하는 첫 번째, 고전 얘기 먼저 하는구나.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설명을 먼저 하죠. 설교의 서론은 요엘로 인정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기하지. 근데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원래 그렇잖아요. 얘가 민정이가 앞에 앉아서 계속 그러면 민정이가 지금 뭐 스왈리어 같은 걸로 막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얘가 일반 방언을 하는 건지 헛소리를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술 취했다고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표적 기적이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뭐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뷰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모두 육체에게 부를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부를지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우리가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뭘 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전, 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미래에 대한 뷰를 갖게 돼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래에 대한 뷰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뷰에 대해서 두 가지 틀을 딱 지적하고 넘어가죠. 현재 미래에 대한 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텍스트를 좀 보죠. 내가 위에는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한 뷰를 봤는데 미래에 대한 뷰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현재의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이 물리적인 세상 너희가 살아간 이 사회의 구조 너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 균열될 거야.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그런 날들이 올 거야. 그렇죠? 피와 불과 연기가 뭐예요? 무너짐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고 균열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봤는데 지금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세계가 변화하는 시점이 와. 그리고 그 변화의 시점에서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전언한 진리라고 표현을 해보죠. 예수가 선언한 진리, 그러니까 예수를 주를 부르는 거. 진짜 뭐가 맞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게 우리가 지금 본 거야. 우리가 지금 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태도는 우리의 태도나 현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의 삶의 틀이 현재에서 좋은 결과 나면 좋은 결과 현재에서 나쁜 결과 나면 나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틀 속 여기 갇혀있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근데 이건 무너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내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얘기를 하죠. 예수는 지금 죽음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 우리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예수님 죽였지? 예수님 죽였어. 이 메시지 아주 간단해. 예수님 죽였어. 그럼 그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죽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졌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실패해 보였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졌겠어? 아니면 예수가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거기서 오히려 인정받겠니?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끝까지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네가 잘하였다라는 칭찬 속에 있을 거야. 너희가 죽였다고 해서 예수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죠? 우스워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실패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현세가 영원한 것 같은 사고방식이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왜 언제부터 현세가 영원한 것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가 지옥불에 떨어졌겠니? 너희들이 죽이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내세에서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판단과 같은 판단을 판단하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가 악인이 아니야, 악인이 아닌데 너희가 죽였다면 하나님께는 그를 지금도 높게 평가하고 계실 거야. 그러면 그 예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를 죽인 너희들은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어느 정도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설교에서 항상 여러분들 고려해야 되는 건 청중이에요. 지금 이 청중들은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이방인한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알고요. 예수의 메시지에서 알아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요. 근데 뭐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포인트만 짚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다고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지금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역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 예수에게 너는 어떻게 보이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 예수에게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보이고 너희는 불의의 사람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서 여기서도 지금 주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거나 안 좋은 결말을 맺는다 할지라도, 뒷부분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맺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거야.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내면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맞다는 생각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죽을 죄를 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법제도가 이단은 죽인다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사형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 죽을 일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는 정치적인 희생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방치했습니다. 왜? 현세적인 사고방식에 묶였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커튼을 넘어서는 세계를 재인식시키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본문을 갖고 사실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오프닝은 뭘로 했어요? 요엘 텍스트 갖고 했죠. 두 번째 무슨 텍스트 갖고 해요? 시편에 다윗 텍스트 갖고 하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니? 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여기서 내 육체가 뭐라고 표현하지?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육체는 썩음을 당한다는 건 영원히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육체는 썩음을 당한다는 표현은 죽으면 모든 삶은 끝이야 라는 것이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에도 삶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 영원히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정체성이, 나라는 사람이 그저 소멸되거나 어두운 곳에 그저 던져지고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인도하는 기준과 의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라고 분명히 다윗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주를 통해서 오늘 내가 인도함과 보호함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희망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다윗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다윗의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으로서는 내가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도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어. 삶은 계속돼. 그리고 그 세계의 주인이 그 영원한 삶에 계속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그리고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가르치고 지금도 나를 보호해.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 생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내 삶이야 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종교는 뭐예요? 내세적 지향을 가지고 현세를 재해석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베드로가 반론하는 거죠. 이상한 문법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론하는 거죠. 다윗이 죽었어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 죽었니 안 죽었니? 다윗 죽었잖아. 그 묘지가 지금도 우리가 한 데 있잖아. 그럼 다윗이 헛소리한 거야? 아니지. 다윗이 이 삶을 살고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죽었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끝장난 거야?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는 이제는 실패했다고 보는 그들의 관점에 대한 도전이죠. 야 다윗이 죽었어. 묘실에 있어. 그럼 너희가 이 구절을 읽고 에? 다윗이 죽어서 끝장났는데 뭐 다윗이 이런 헛소리를 했대? 이렇게 얘기해? 아니잖아. 예수가 죽었어. 하지만 예수는 지금도 존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지금 예수는 지금도 존재해.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도 실패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이 맞았다면 맞는다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계실 것이고 그 기쁜 가르침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어.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요. 예수의 죽었다라는 신비적 사건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가 부활했다는 신비적 사건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 짜잔 승천했다 짜잔 우리가 그거 봤다 너희들 그 소식 못 들었지 예수가 죽고 승천했어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갑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 사람은 뭘 갖고 회개한 거예요? 요엘 텍스트와 다윗 텍스트의 구약설교의 설명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를 너희가 바라봤던 관점이 얼마나 문제였고 왜 내사적인 관점을 너희가 잃어버렸으며 너희가 지금 현세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사고와 판단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왜곡되었는지에서 도전할 때 그들이 아 우리가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 가운데 빠져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가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는 성공자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럼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느끼면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해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바뀐 건 뭐예요? 현세적인 사고방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내세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세와 동급의 내세를 인정해서 요 시즌을 보지 않고 그 시즌만 보는 작년기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노후 걱정만 하면서 돈 모으고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적인 삶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요 현세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인생과 내 자신을 해석하고 있었던 사람이 내세까지 포함한 왜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난 소멸하지 않으니까 좀 더 넓은 틀에서 내 자신을 다시 규명하고 내 삶을 다시 규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내세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세적인 사람은 예수는 죽었으니까 실패했죠. 하지만 내세적인 사람은 어때요? 죽었다고 실패한 게 아니죠. 맞으면 성공한 거고 틀리면 실패한 거죠. 그 시선을 지금 이 대중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이요. 사도행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부분이 부활의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뭐 안 좋은 습관인데 현상에 되게 집중하고요. 설교 텍스트는 훅훅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부분에 불레렸다는 얘기가 길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길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길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불이 내리고 안 내리고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불내림의 결과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같은 설교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 예수님 믿어봐야 상황적으로 잘 안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내 현세적인 틀에서 있느냐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 지금도 임해서 살아계셔서 이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오늘을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오늘의 좋고 나쁨과 싫고 좋음을 떠나서 그 판단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내가 직면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론보다는요 어떤 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어찌할 것까지 가는 건. 그때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여전히 너희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의 메시지는 이미 들었잖아요. 예수가 얘기했던 세상, 예수가 얘기했던 사랑의 구원은 이미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은 이미 숙지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직접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베드로는 뭘 설교한 거예요? 신전의식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지금 성공적이니까 그건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본다면 예수를 죽인 자랑 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고 해서 예수가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 이 이상한 생각이죠.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예수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원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를 내가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 내가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 뭐 그가 어떻게 보건 일단은 내가 보이는 건 요거니까 라는 식의 담대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 텍스트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키죠. 교리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다는 건요. 야 옛날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겁나 신기하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 액센트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요. 죽었다고 해서 끝장나고 없어지고 실패한 게 아니라 그가 죽었으나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건강한 평가를 받으면서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자 빼고 하나님자 해봅시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는요.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졌던 하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선언성을 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건적 신비감이 아니라. 한 장 더 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후반부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3천의 숫자가 더하고요. 그 일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죠. 3장 갑시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의미. 아, 3장에 가면 이제는 베드로랑 요한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앉은뱅이를 걷게 합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당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당대 총독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대통령에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왕이라고 쓰는데 지도자로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당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장애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앉은뱅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요? 요한에게 집중하죠. 베드로에게 집중하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표현해요? 왜 너희들이 이 내 개인의 권능으로 이것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집중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한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다.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선언을 담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랑 같은 메시지죠.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나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드러냈죠.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요한 베드로가 또 더 대단한 뭔가? 라고 집중하죠. 왜? 그 당시 사람들은 표적을 어떤 권능으로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걸 받고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어떤 징표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대적 문법이에요. 좀 다른 얘기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요즘에 이적이 많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병 고치면 내가 말하는 건 주의 뜻이라는 어떤 표적으로 봐요? 안 보잖아요. 내가 여러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가 보다라고 보지 저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다 하나의 메시지일 것이다 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엔 그래요. 근데 예전에 어땠어요? 그가 보여주는 표적이 그가 하는 이야기의 신적 권위를 얘기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표적을 보였어요. 신적 권위,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식으로 집중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지금 내가 표현하는 건 예수의 능력,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 표현 여러분들 되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개신교에서 굉장히 교조적인 단어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대중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대중에게 반영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중을 받아요. 병고침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 설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 그런 것들 하나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대중에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이 패러다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반영되어 있는 어떤 신비한 주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이제는 짱이어서 예수라는 어떤 신적 존재가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계속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사도행전은 계속 강조해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네임태그를 붙여요? 네임태그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잘 드러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에 대한 네임태그를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것과 똑같이 주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를 꼭 해요. 네임태그를 붙여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가르쳤던 그 메시지와 가르침과 가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는 이런 걸 몰라요.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사람 오른팔이 뭐 하는 거예요? 신의 뜻을, 왕의 뜻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왕은 이러고 앉아있으면 왕이 직접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옆에 하나가 서가지고 얘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그럼 얘가 자의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의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게 와 예수님이 내세에서 출세하셨고 되게 권력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싸바싸바해서 내가 잘못해도 아, 이건 좀 해주라고 하고 뭐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치유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끝난 게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은 실패한 게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았다는 것.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게 잘못한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았다는 걸 지금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도로서 여기 전한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꾸 삼위일체를 끌어들이지 마요. 그건 이제는 삼위일체는 신의 속성 뭐 이런 거 하면서 따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너무 독립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도도한 일들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뭔가 예수가 그 외에 어떤 능력이나 기준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고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권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너희 어떻게 경외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12절에 얘기하고 13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종,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표현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확증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복음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복음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 얘기는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왜? 계속 예수가 했던 그 가르침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냥 복음서를 모르는 사람은 사도행전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괴하게 자꾸 형태를 따는 거예요. 형태를 타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뭐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딴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다는 뜻은 예수가 가르쳤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찾고 하면 그건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큰일 나죠.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왜요? 되게 싫어하죠.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해놨는데 예수의 이름에 정의를 바꿔버리잖아요. 차라리 다른 걸 세워서 다른 걸 가르치고 말지 예수의 이름 앞에 세워서 예수의 이름에 정의를 바꿔버리니까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을 괴롭히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식의 시도를 깨뜨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게 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를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생명의 주는 죽고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해서 이 일이 예수가 살아있는 그 능력이 여전히 전도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것이 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선언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다시 그걸 강조하죠. 21절에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21절부터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원전으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지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을 들을지어다. 누군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온 모든 선지자들로 이때를 가르켜 말하였으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각각 악관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가르침이 독자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구약의 성전성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이 이제까지 했던 거랑 다른 가르침이야? 아니야. 처음 받았던 그 가르침, 아브라함의 가르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왕이 될 거라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가르침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민족일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변화를 향했던 가르침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구약에 세웠던 그 언약의 가르침 그것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도하게 계속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바로 예수가 했던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뭐가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구약까지 이해가 돼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툭툭 치고 지나가죠. 아브라함의 가르침.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민수기를 이해하고 레위기를 이해하고 신명기를 이해해야 모세가 나와 같은이라고 얘기할 때 그 나와 같은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를 이해해야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에게 그게 이게 알 게 아니에요.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에스겔 이걸 다 알아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앞부분이 다 이해되고 그게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되죠. 공부를 했으면 지금 모세오경에서 얘기했던 거 선지서에서 얘기했던 거 그게 산상수훈에서 얘기됐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돼서 바로 사랑의 진리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도하게 애국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로운 지름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만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아. 네 멋대로 살고 네가 잘못하고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도도한 흐름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괴하게 만든 건 이상한 사람들인 거고, 예수는 이 도도한 흐름 속에서 그 도도한 흐름이 맞다는 걸 선언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계속 이러진 않고요. 사도행전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왜? 좋아요. 왜? 앞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바울 위주로 되게 기억하고 있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사도행전은요, 오순절 성령세례 받고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사람들 겁나 많아졌다가 핍박돼서 그 다음부터 이방에 막 전도돼서 바울이 막 전도가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상만 딱딱딱 찍어서 사도행전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면서 무슨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체험한 다음에 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채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앞뒤 이거는 중간 다 잘라먹은 거잖아요. 앞에서 불내린 거 이상하게 설명하고 베드로 설교 싹 스킵한 다음에 3,000명이 믿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받아 설교했더니 3,000명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퉁치면 안 돼요. 앞에 잠깐, 뒤에 잠깐, 중간에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통전적인 관점을 배워야죠.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설교하면 다 3,000명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설교하면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 성령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샘플링하면 안 되죠. 여기서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활은요, 사복음서에 설명하지 않아요. 부활은요, 사도행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관통한 예수님의 이 부활의식을 딱 갖고 하나님의 현존성, 예수님의 부활과 코람데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뭐 아무튼 주저거리는구나. 현존성. 여러분이 좀 믿으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혹시 익숙함으로 놓쳐버리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이해하신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쳤음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정말 진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며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진 내 인생사와 개인사에 관심이 있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만 이해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강박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살아 숨쉬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